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21년에 와서 뵙고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뭐 신천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좀 잠잠하더니 최근에 또 아주 극성스럽게 포교 활동을 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또 신학기를 앞두고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또 영적으로 또 다시 한번 좀 무장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이런 시간을 또 마련하신 줄 압니다. 이 시간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때 큰 깨달음과 함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이단 가운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JMS 이런 곳은 교주가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다 교주가 있지는 않습니다. 교주가 없어도 이단을 하고 교리적으로 이렇게 분별해서 우리가 정지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JMS나 또 하나님교회나 이런 데는 교주가 있는데 특히 교주가 있는 이단들의 공통 교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은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단, 우리 주변의 이단들, 이 동안교에서 만든 이 브로시에 보면 첫 페이지에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법 해서 몇 가지가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뭐 성경 비유, 시대별 구원자, 극도의 교회 비난, 성경 외의 경전, 극도의 배타성, 비밀 교육, 시한부 종말론, 동방한국론, 직통 계시. 그런데 오늘은 직통 계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곧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계시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계시론, 잘못된 계시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신들의 교주가 6천년 동안 감췄던 말씀을 계시를 받아 이제 처음 공개한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한 말씀을 교주가 받아서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교주가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런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그런 말씀이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천년 동안 감추었다. 뭐 예수님 이후 비유로 봉했다. 그것을 이제 비로소 처음 마치 공개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말씀은 세상 어디 가도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말씀이다. 이런 식입니다. 신천지는 이런 교리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비밀을 비유로 봉함했다. 하나님은 신천지 주장입니다. 비밀을 비유라는 걸 통해서 봉함했다. 그래서 비유는 비밀을 감추고 봉함하는 그런 수단이다. 그러므로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유를 풀어야 된다. 비유를 모르면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비유로 봉함했던 말씀을 이제 신천지에서 비유로서 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는 자기들만 비유풀이를 할 수 있다. 바르게 비유풀이를 하는 곳은 신천지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아주 자부감이 큽니다. 실제적으로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거의 80-90%가 비유풀이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풀이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런 생소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창세로부터 감췄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못 들어봤던 게 너무 당연하다.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에 의해서 비로소 이제 세상에 처음 빛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만 비유가 풀어진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제 비유풀이 가운데 여러 제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비유 제목이 있습니다. 비유한 노래, 비유한 양식, 비유한 음료, 비유한 포도주, 비유한 떡과 비유한 물, 이렇게 양식과 음료에 관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답이 말씀입니다. 비유한 노래도 말씀.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는 모세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노래는 말씀이다. 그리고 양식은 다 말씀이다. 물도, 포도주도, 음료도 다 말씀이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라. 이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물로, 양식으로 비유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는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인 밖에는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 그것을 시온산은 증거장막 성전 자기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14만 4천도 이제 자기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가 뭐냐, 바로 새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새 노래는 새 말씀. 그러므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에서만 새 노래, 곧 새 말씀을 배울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바로 이만희 교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할 때 때를 따른 양식이 바로 때에 따른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믿으세요가 복음이었다면 이제는 이만희 교주를 믿으라는 것이 때에 따른 복음이고 말씀이고 진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준다고 그럴 때 그 감췄던 만나도 비유한 만나가 말씀이니까 감추었던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가 이만희 교주니까 이만희 교주가 감추었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신천지에 와야 그 감췄던 비밀한 말씀을 비로소 듣고 배우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 우리가 듣고 배웠던 복음, 진리, 교리는 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옛날 노래, 새 노래가 아닌 옛 노래, 새로운 포도주가 아닌 묵은 포도주,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옛날 말씀인 거죠.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부터 쭉 들어왔던 십자가 복음, 이거는 옛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것과 새것을 구분해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볼 때는 그냥 옛것에 머물러 있고 옛것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때에 따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것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모든 기독교 세계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옛것만 먹고 마시고 있다. 옛날 노래만 듣고 배우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 머리털라고 처음 들었다. 생소한 감에 다 매료가 돼서 빠지는 겁니다. 나는 이런 말씀 처음 들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들어봐라. 너도 들어보면 기가 막힐 것이다. 바로 이런 처음 듣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신비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늘 듣던 거를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못 듣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신천지에 빠져서 거기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간증을 시켜보면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신앙을 오래 해서도 이런 말씀을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게 6천년 동안 봉해졌던 사실을, 2000년 동안 봉해졌던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확실히 매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막 그냥 뭐 정신없이 그래 전하는데 열정을 쏟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좀 아쉬움이 있죠. 왜 우리는 그들만큼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해 감격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같이 열정적인 전도활동으로 나타나지 못할까? 근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그들이 그들의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우리 것을 믿는 믿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 그들이 믿음이 좋아요, 훨씬 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가졌음에도 왜 그들만큼 감격하지 못할까? 왜 그걸 나누고 싶은 마음, 막 전하고 싶은 마음, 그 열정이 왜 부족할까?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뭐 다른 어떤 변명의 여지나 핑계가 없어요. 신앙의 열정과 그리고 활동력과 그리고 그 움직이는 동력은 믿음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힘은 진리에 있지 않아요. 움직이는 동력의 그 근원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리인데도 믿음이 좋으면 움직이는 거고 진리인데도 믿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 거기 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너도 한번 들어봐. 너도 한번 들어봐.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요한복음 4장에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고 그냥 양동이를 내던지고 그 뛰쳐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단들이 그런다고요. 이단들이. 오히려. 한마디로 모든 이단 교주들은 주 재림 때는 그때에 맞는 말세에 맞는 복음이 따로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새 시대는 새 목자로부터 새로운 교리,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듣고 배워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이단들의 주장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이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보내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계, 주의,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는,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그런 의도로 서신이 보내진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이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서신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그 전한 그 복음,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치고 그게 말로든 편지로든 그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던 거예요. 이단, 미혹하는 자, 미혹받는 자들이 교회 내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그런 거 가르쳤냐?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우리가 전한 복음, 가르친 복음, 그 복음의 전통을 좀 지켜라고 권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거든요. 그냥 임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서 배운 거,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에 보면 12절까지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은 사람한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보고 들은 것 그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계시로 말미암아서 받아 너에게 전한 것이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니 이 복음의 전통을 지켜라 하고 그 근원을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사도들에게 주셨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계시를 받아 복음을 받아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통해 받은 복음의 전통을 잘 지키라고 권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단을 대처하고 예방하는 데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쭉 이렇게 이단 사역을 지금 이제 신천지에서 제가 20년 목회하다가 그리고 나와서 지금 17년째 이제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빼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은 신천지를 세우느라고 오랜 세월 제가 헌신을 했고 17년 동안인데 그 허문 거, 세운 거를 허무느라고 제 손으로. 그리고 17년째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다 이제 사역을 해보면서 이단에 빠지고 안 빠지고 하는 이 문제는 이단에 대한 예방의 문제는 결코 어려운 데 있지 않고 그 답이 아주 쉬운 데 있습니다. 좀 기본에 충실할 때, 기본에 충실할 때 이단 예방은 절로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한 어떤 무슨 뭐 묘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늘상 듣고 배우고 또 가르침 받는 그것에 착념해서 그것을 귀히 여기고 잘 견고하게 붙잡는 거기에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담보되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성경 66권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에 구원을 위한 그 길, 구원의 도, 또 복음이 충분히 계시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성경, 또 다른 복음이 필요치 않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 계시의 충족성이라고 하고 성경 계시의 충족성, 그러니까 계시가 충족히 이 성경에 다 드러났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성경 말고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특별 계시가 또 필요치 않다.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걸로 끝났다. 계시의 종결성. 그러므로 성경 계시의 충족성과 계시의 종결성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정통교회의 계시관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계시를 그런 계시, 그런 특별 계시가 오늘날 자기들의 교주에게도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신적 계시가 오늘날 자기들의 교주에게도 임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임한 계시로 성경이 기록되고 복음 진리가 기록되고 전해지듯이 자기들의 교주에게도 사도들에게 임한 것 같은 특별 계시가 임하니까 그 교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계시 받았다고 하면 써내는 책들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되고 그리고 교주들의 말이 성경에 기록된 그 사도들의 복음의 전통과 동등한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마치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사도권의 승계와 같은 교리가 모든 사교 집단의 교주형 이단에 거의 다 배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또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 이런 이단 교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교리가 바로 계시의 계속성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종결성, 이단들은 계시의 계속성. 계속 지금도 그런 계시가 있을 수 있다, 있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적 계시의 직접성, 그걸 우리가 신적 계시의 직접성, 쉽게 말해서 직통 계시 그런 말입니다. 직통 계시. 그러니까 우리는 직통 계시를 거부합니다. 또 계시가 계속된다는 것도 계시의 계속성도 우리는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교주들은 직통 계시가 지금도 또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로 사도들이 받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이 지켜야 될 전통의 복음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시죠, 물론.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한마디로 딱 함축해서 말할 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에서 복음에 관한 가장 간략하면서도 확실하고 아주 핵심적인 진술을 꼽으라면 저는 로마서 1장 2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로마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줄이면 복음은 하나님이 아들에 관한 성경의 약속. 더 줄이면 복음은 아들에 관한 약속. 더 줄이면 복음은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예수 없다, 다른 복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복음이 없고 그 말은 아들은 아들 있고 또 아들 있고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들이 복음인데 아들이 한 분밖에 없거든요.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니까 아들이 복음인데 복음도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초림 때 아들 예수님, 재림 때 아들 이만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 분밖에 없다는,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모노게네스,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만 알아도 초림 때 아들, 재림 때 아들 이런 얘기는 안 할 텐데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전 1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3절 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 4절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들이 받아 복음을 전하는데 계시를 받아서 전한 복음은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미혹하고 미혹을 받는 이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도들이 속상해서, 그래서 이제 서신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권면하고 그리고 경계하고 그리고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내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6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의 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8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아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또 복음이 있어, 이건 없다는 겁니다. 또 복음이 있어, 십자가의 복음 말고 또 복음, 다른 복음이 또 있어, 그 말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누가 복음이 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질되거나 변개되거나 왜곡된 가짜 복음이지 또 복음이란 없다. 만일 또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다. 그리고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단의 사설들을 쫓아가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또 안타깝게 사도 바울의 그 심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내용을 읽어봐도 그 당시의 상황이 짐작이 되죠. 그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는 사람들이 또 있고 교회 내에 그리고 그거를 또 잘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너희가 그런 말을 누가 하는데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게 이제 힘써 싸워 이기는 건데 거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잘 용납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과 고전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게 속죄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원을 위한 뭔가가 또 필요하다? 구원을 위한 누군가가 또 다시 와야 된다? 신천지는 비유를 깨달아야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비유를 깨달아야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다면 2000년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와서 비유를 풀어서 이제 새 말씀으로 죄사함을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복음은 뭐가 될 것인가? 그것과 부딪히게 되죠. 상호 모순이 되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속을 위한 제사로 영원히 완전히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 뒤에 또 속죄를 위한, 죄사함을 위한, 구원을 위한 뭔가가, 누군가가 필요치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10절에 거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14절 그렇게 거룩해 된 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셨고 14절, 18절입니다. 18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므로 다시 죄를 위한 제사 다시 이 죄사함을 위한 제사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이 또 필요치 않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가 뭐 구원을 이루러 왔다, 예수님의 다 못하신 것을 뭐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누군가가 구원자로 등장한다거나 또 구원의 말씀이다, 새로운 복음이다, 새로운 교리, 새로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증거거든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단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온전히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영단번 속죄 그렇게 부릅니다. 영단번 속죄. 그러므로 그 영단번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성취된 것이었고 그리고 그 효력이 2000년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본문에 영원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 유효기간이 2000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그게 2000년 마치 효력이 있더라도 2000년밖에 효력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00년 주재림 때 1000년 기간은 신천지는 이제 1984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기 때문에요. 1984년부터 1000년 동안은 이제는 새로운 복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 새로운 구원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새 시대는 새로운 복음 그리고 새로운 목자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 영단번 속죄의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3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3절을 보시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표현이 바로 영단번 속죄의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힘써 싸우라 이렇게 권합니다. 곧 십자가의 복음, 영단번 속죄의 그 복음을 확고히 믿는 믿음으로 그것에 반하는 엉뚱한 소리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힘써 싸워 승리하라고, 이기라고. 이제 이긴다는 건 견디는 거죠. 그들에게 미혹받지 않는 거죠. 넘어가지 않는 건 이기는 거고, 그 말을 듣고 혹해서 그 말을 고지 듣고 그렇구나.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아, 이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제 그리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미혹돼서 이단을 따라가면 그게 진 겁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하듯이 그들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이김은 뭘로 이기는 게 가능한가 하면 그것이 거짓인 줄을 분별할 줄 알 때. 저게 아닌데? 그럼 따라가지 않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이 이단인 줄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정통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줄 알면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런데 이단에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오히려 지금까지 자기가 듣고 배웠던 게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속해 있던 우리 정통교회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저쪽이 진리고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다. 그래서 유다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힘써 싸우라고 권할 필요를 느꼈다 하듯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겁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영원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완전한 또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을 때 그에 반하는 이단 사설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이기는 거죠, 그게.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곧 복음의 전통, 전통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힘이 바로 뭐냐, 힘. 그렇다면 이기려면, 힘써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진리 자체가 힘이 아니고 진리를, 바른 복음을 믿을 때 그게 힘으로 작동이 되지, 힘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러죠. 아는 것으로 이긴다 그러지 않고 믿음이 이기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는 것은, 바른 진리는, 바른 복음은 좌우의 날선 아주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검, 칼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날선 검이 있어도, 날선 검, 예리한 검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쓸 줄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믿음과 화합되지 않은,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지식은 그게 힘으로 작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고전 15장 2절에서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2절에 이렇게 부연해서 당부합니다. 고전 1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헛되이 받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을 듣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냥 듣기는 듣는데 믿음과 화합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믿음과 화합이 될 때 그게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헛되이 받으면 구원이 없고 헛되이 받지 않아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곧 믿을 때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힘. 다른 복음의 미혹은 바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다른 계시, 새로운 계시, 뭐 새로운 복음, 자기들만 아는 비밀한 말씀, 감추었던 말씀, 이런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또 다른 구원자, 뭐 이 시대의 구원자, 때를 따른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는 시대의 구원자, 그런 구원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저도 신천지에서도 이런 구절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나와보고 보고 나니까, 신천지를 나와보고 나니까, 나와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아주 너무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 이게 변치 않는, 이게 영원한 진리거든요. 저 한 구절만 붙잡아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구절만 내가 좀 깊이 붙잡고 있었어도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진리, 또 다른 생명은 없는데 예수 외에 왜 다른 길을 따라왔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이름 중에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구절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는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는데 왜 이만희, 안상홍, 장길자, 정명석, 문선명 이런 이름들을 사람들은 쫓는 것일까?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러니까 미혹되면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시간들을 통해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이것만 붙잡아도 한눈 팔지 않거든요. 딤전 2장 5절에도 중보자는 한 분뿐이라고, 중보자는 한 분뿐이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 중보자는 딱 한 분이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왜 또 다른 구원자를, 왜 또 다른 복음을 찾는 것일까, 사람들이. 그러므로 성경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계시된 복음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한번 펴놓으시죠.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실 때 성령께서 동안교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른 복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힘써 싸워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를 파수하고 수호하시는 데 앞장서시는 우리 동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